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으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를 빚은 것은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주님입니다.
한국의 경남 마산에는요, 제가 경남 마산에는 지금은 그 마산이라는 도시가 도시명이 창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원으로 바뀌었고, 근데 이제 마산에 살던 사람이 그 오래된 이름이 너무 아깝다고 또 버릴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구에다가 이제 그 마산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합포구면 마산 합포구, 진해도 마찬가지고 진해 창원 마산이라는 세 도시가 합쳐져서 창원이 되었는데 진해 사람들도 진해라는 이름을 버릴 수 없다 해서 진해 뭐 구에다가 진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마산이라는 그 도시의 그 끝자락에 가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포는 그 마산의 끝자락에 있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요. 지금은 한국의 여느 다른 도시들처럼 그 도시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이제 신도시가 되었고 외곽 도시가 되었고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가포의 옛 모습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쁜 식당들도 엄청 많고 뭐 한국 가시면 가보시죠. 그런데 카페들도 바닷가 쪽으로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식당가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그쪽으로 소풍을 나가서 식사를 하고 바다에서 차 한잔하면서 바다 풍경을 즐기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서 벚꽃이 피면, 벚꽃이 엄청 많은데요. 가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때가 바로 이 봄입니다. 그곳에 국립병원 하나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냥 국립병원이 아니라 결핵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는 국립병원, 결핵 국립병원이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에 하나 있고 목포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이 못 살 때는 결핵 환자들이 많았다고 하죠. 이 결핵이라는 병도 결국은 못 먹어서 면역이 약해진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국 근대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핵에 걸렸고 그 강한 전염성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마산에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결핵병원이 생겼습니다. 결핵 환자들이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쁜 공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해 전에 병원을 증축하게 되면서 그 공소도 밀어버려 없어졌는데 병원의 안쪽 깊숙한 곳에 숲 가운데에 공소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공소병원 근처에 올령성당이라는 곳에 보좌신부로 가서 그곳 가포결핵병원 공소에 주임이사를 다녔었고 그 본당을 떠난 후에도 제가 사범대를 잠시 다녔는데 공부하는 동안에는 본당이 없으니까요. 그 결핵병원 공소미사를 자원해서 한 2, 3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핵병원에는 젊은 환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결핵은 젊은 사람들이 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미사 때 이제 주일미사 시간이 되면 그 미사를 오는 환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공소가 결핵병원보다 조금 언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소에서 내려다보면 미사를 오는 환자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환자들이 이제 결핵 환자들이니까 폐가 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정말 한 20m, 30m 걷고 나면 서야 됩니다. 숨이 일반 사람들 훨씬 심하게 빨리 차오르기 때문이죠.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숨이 너무 가쁘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런 경험을 그냥 쉽게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증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조금 걷고 한참을 쉬다가 다시 걷습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수술도 하기 때문에 그 폐를 뭐 한쪽은 말할 것도 한쪽도 다 떼내고 남은 쪽도 반, 3분의 2 떼내다 보니까 한쪽에 3분의 1을 가지고 숨을 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에게는 짧은 길이지만 병원과 성당을 오가는 그 길에 미사 시간이 되면 그 환자들이 그 병원부터 공소까지 줄을 지어가지고 중간에 걷다가 중간에 쉬다가 이렇게 쭉 한 줄 내가지고 쭉 성당을 올라오는 모습을 연출하는데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뭐 여러 환자들이 있었는데 젊은 여자 환자 한 명이 생각이 납니다.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좋지 않았던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입원한 친구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입원하기 전에는 성당에 다닌 적이 없었고 병원에 오고서 공소의 선교사 수녀님들의 인도로 성당에 나오게 되었고 예비자 교리도 거기서 받고 세례도 공소에서 받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세례를 받고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 주일 미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미사를 마치고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수녀님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미사 시간에 성체를 받아 모셨는데 그 입안으로 받아 모신 성체가 입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풀어서 마치 고기처럼 입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아는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서 한참을 그러고는 있다가 어떻게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도 다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오묘하냐면 그 친구는 아마도 퇴원을 하고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살지 않았을까,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바깥에서 이어나가기에는 이전의 삶의 모습이, 이전에 어떤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방해를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순간만큼은 또 그런 사람들이 순수함을 또 가지고 있죠. 그 누구보다 성체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 모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또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물론 이걸로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모양으로 받아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극히 당연한 교회의 이 전례 관습은 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죄가 되고 하느님을 직접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와 접촉하는 유일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일독서, 그러니까 막 군중이 피와 접촉하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일독서 탈출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느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버립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탈출기의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의 일반적인 율법은 어떤 짐승의 피도 마셔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접촉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모세가 백성에게 뿌려버린 겁니다. 한 번의 예외적인 형식으로 보아야 되고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생명이라는 하느님의 영역인 피를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그 백성이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지만 동시에 이 예식은 이방의 종교 예식이 잠시 모세 오경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걸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이고 생명 자체고 생명 자체는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감히 만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탈출기 사건 이후에 피라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이 결코 접촉해서도 안 되고 더불어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뭐 사람의 피는 말할 것도 없죠. 짐승의 피가 안 되는데 사람의 피가 되겠습니까? 그 율법의 엄청난 금기를 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실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서 공생할 기간 동안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 기적에 취해서 더 많은 빵과 지속적인 빵을 바라며 예수님께 말 그대로 달라붙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빵이다. 내가 살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빵이 먹고 싶으면 나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거의 약 올리는 수준이죠. 그 짐승의 피도 마셔도 안 되고 심지어 접촉을 해도 안 되는데 사람의 살과 피, 심지어 지금 살아있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는 그분의 말씀은 유다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모욕이었고, 그래서 그 군중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면서 많은 이가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때 또 하십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제자들이 표정 관리했겠죠. 뭐라고 하시는 건가 하면서 아주 찝찝하게 빵을 먹고 피를 받아, 아니 포도주를 받아 마셨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기꺼이 받아 모신 게 아니라 그 첫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어쨌든 표정 관리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라고 하셨을까요? 뭐 다른 거 중요한 거 내어주시면서 이거 간직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단지 제사 음식을 나누어준다, 먹어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살과 피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금기되어 있던 하느님의 생명을 이제는 복음에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라는 그 고통의 제사, 영광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건을, 영원한 제사가 된 사건을 오늘 이 독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체를, 이러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체를 받아 모실 만하고 누가 성체를 받아 모실 만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판단은 결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그러한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저 인간 뭐 고해성사 받았나 이런 고민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또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주어서 또 성체성사의 정신을 삶에서 함께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성체성일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 본당은 새 영세자 11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이어지는 세례식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십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일상 안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살겠다는 다짐이 되기도 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것은 가톨릭 신자의 권리이면서 의무죠. 거동이 불편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가톨릭 신자는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하느님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이러한 짐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라는 다짐이죠. 오늘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분들이 그 십자가가 삶의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 되고 또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들 새 영세자 11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